본문을 토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변화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주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16장 말씀을 한 곳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지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살아있을 때와 죽은 이후에를 비교해보면 이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아주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큰 부자로 살았지만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주 혹독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불쌍한 자, 정말 복받지 못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미천한 사람이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복, 지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생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처한 형편이 어떠한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7절에서 31절은 이 죽은 부자의 아주 다급한 긴급한 요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부자가 부자라는 사실은 보통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옷을 보면 알 수 있죠. 뭐 또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뭐 수준의 또 차를 타고 다니는지를 보면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죠. 옷차림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이나 부유함을 상징하면서 왕실에 있는 사람 또는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최상류층임을 표시하는 명품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색 옷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도 입었는데 이 고운 베옷은 부드러운 아주 보들보들한 속옷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 부자는 보들보들한 그런 속옷을 따로 입을 정도로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집에 혹시 명품 하나쯤 숨겨놓고 그렇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최고급으로 차려입고는 이 부자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냥 가끔씩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축제와 잔치 같은 삶을 즐겼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나사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는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이죠. 몸이 헌데투성이라는 말은 이 악성 종기와 부스럼이 온몸을 덮고 있어서 고름이 흐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 부자의 식탁에서 먹고 남은 그 잔반으로라도 좀 줄인 배를 채우라고 부잣집 앞에 버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또 쉽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아주 병약한 채로 지금 쓰러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병약한 채로 쓰러져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그 쓰라린 상체를 핥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들을 물리칠 힘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가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세상에 의해서 버려진 누구 하나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비천하고 쓸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부자는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내지만 나사로는 매일 지옥 같은 일상을 견디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사항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진 이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즐기면서 눈앞에 있는 병들고 허약한 이웃이 쓰러져 있는 것은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명덕교회 성도님들이 부자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른 척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또 주고 관심을 보이겠지요. 이것이 부자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결핍에 공감할 줄 모르는 아주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지갑을 열었지만 눈앞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는 한 푼도 내놓지 못한 인색한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전에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인가요? 돈을 좋아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콧방귀를 끼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부자의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지요. 하지만 거지의 이름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나사로는 실명을 가지고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무명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을 알아줍니까? 나사로 같은 거린의 이름을 알아줍니까? 부자의 이름을 알아주죠.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 관심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그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처럼 불쌍한 이웃들은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참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 이름이 기억돼야 할 아주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사로, 내 집 근처에 보이는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주변 동네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나사로는 없을까요? 그럼 세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불쌍한 이웃들을 이 부자처럼 내 눈앞에, 내 코앞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웃이 보이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세상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이지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자처럼 무정하게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나사로와 부자의 생전 모습 중에 두 번째 눈여겨볼 요소는 바로 나사로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나사로의 이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비유 중에 나사로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사로의 이름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사로를 도와주신 것이 맞습니까? 나사로는 살면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질병이 나아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준비한 일들도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다 성공해서 잘 되고 성적도 잘 나오고 뭐 진학도 취업도 술술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른 척 하신 사람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살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런 상황들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런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사로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상황이 변화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는구나, 보살펴 주시는구나 생각하지요. 그래도 괴로움이 해소되지 않아도, 좀 내가 힘든 상황이 여전히 크게 바뀌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을, 제일 중요한 것을 도와주셨고 죽음 이후에도 최고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뒤바뀐 운명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이 생전의 모습을 살폈는데, 이 죽음 이후에는 참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들이 있지만 이런 반전이 없어요.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겠지요. 병들고 가난했기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여기 장사되었다는 말은 장례를 치루었다. 나사로는 장례도 치르지도 못했어요. 그 시신이 그냥 버려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는 화려한,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면서 명예롭게 세상을 끝까지 떠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장에 수백 개의 화환들이 복도 양옆으로 빼곡하게 들어차고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최고급 리무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네, 나사로는 그냥 죽었어요. 아무도 모른 채 그냥 무연고사로 처리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사로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여러분, 사망은, 죽음은 빈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게 될지, 이런 죽음의 양상이나 장례식의 수준은 이 부자와 나사로처럼 장례식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또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고 시차는 있겠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온다. 건물주라고 해서 죽음이 피하가지 않습니다. 대기업 총수도 죽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도 떠나야,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떠나야,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죽는다면, 사망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을 통과한 이 두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주 특이한 점이 이 부분이죠. 죽음 건너편의 사연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에 대해서는 단 세 절을 하례해서 묘사합니다. 단 세 절이에요. 19, 20, 21. 단 세 절이고 나머지 22절부터 31절까지 10절은 사후 세계를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삶을 더 길게 더 상세하게 다루면서 죽음 이후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는 죽은 다음 각각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나사로는 평안과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운명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뒤집어졌어요. 25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마음껏 누리고 즐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역전이 되었어. 바뀌었어. 이제 그는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느니라. 아주 극적인 역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요. 죽으면 인생의 종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을 지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부자라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않고 떠난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나사로처럼 아무리 못 살고 비천한 사람들이라도 지극히 복된 상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최악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마주할 운명이, 이 거지와 나사로의 운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영원한 세계다. 여러분, 음부가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음부는 어떤 곳인가? 음부는 먼저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의 장소다. 고통의 장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최후 심판까지, 최후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괴로움을 겪는 장소가 이 음부예요.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최후 심판 때까지 이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간 상태,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 중간 상태를 불신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보내고, 신자들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음부는 가상현실이 아닙니다. 음부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별세한 사람들은 지금도 음부에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으면, 얼마나 이 불길에 시달렸으면, 괴로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요. 이 물 한 잔도 아니고 물 한 컵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잠시라도, 잠깐만이라도 좀 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부는 그만큼 끔찍한 고통과 재앙의 현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고통이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된다. 그리고 음부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음부는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낙원과 음부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요? 큰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음부와 낙원은 단절되어 있다. 음부는 철저하게 낙원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교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를 연옥으로 생각하면, 연옥은 아니에요. 연옥은 성경에 없는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연옥에서 천국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집이 좀 좁고 불편하고 낡으면 집도 바꾸죠. 학교도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학교 바꾸기 위해서 집도 이사 가지 않습니까? 직장도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지요. 근데 이 죽은 다음에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음부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뜨거운 불길에 시달리는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원과 음부는 지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가짜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로 괜히 협박하고 겁주고 있냐고.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음부의 고통을 믿는다면, 실제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만사를 제쳐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음부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세상 일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자처럼 성공해도, 아무리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면 뭐합니까? 아무리 빛과 번쩍한 리무진을 타고 운구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별세하면 이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참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지요. 노후 준비 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요? 사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지금 사후 대책 다 세워져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나도 언젠가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을 떠나고 눈을 감게 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향할 곳은 어디인가? 부자가 갇혀있는 음부인가? 나사로가 들어간 낙원인가? 살아있을 때 믿으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음부행 티켓을 예약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에 갈 것인가 음부에 갈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음의 권세,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도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선택할 수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동안 다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부자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이런 부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부탁을 했죠. 자기를 위해.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는 이 부탁을 했는데 거절되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부탁을 합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이 음부의 고통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그대로 두면, 지금 모습 그대로 살면 음부에 오게 될 형제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내 자신의 운명은 어찌할 수 없으니 변경이 불가능하니 나사로를 좀 다시 살려서 보내주셔서 나의 형제들은 이 고통받는 끔찍한 곳에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은 이 현실을 모르고 있으니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좀 증거해달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고통받는 곳이 있다. 예수 믿고 낙원에 가거라.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절실한 부탁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인가? 2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겠다는 것입니까? 보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대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부자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30절에 간청하지요. 그래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들이, 나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구원 얻는 믿음으로, 그 자체로는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인도할 수 없다.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 음부에 가지 않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이 부자와 같이 비천한 운명에 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친인척들, 형제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뭐 배우자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믿도록 얼마나 기도하세요? 너무 많이 평생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절 때마다 또 찾아뵙고 섬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음부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 살아있는 나의 가족들이, 나의 형제들이 제발 절대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지인들이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의 절규를 듣고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는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